마태복음 5번 메시지 왕의 조상들과 신분 다섯 번째 그분의 출생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출생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은 전적으로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출생을 위한 준비에 관계된 몇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출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준비되었으며 수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다윗의 위를 합법적으로 계승할 그리스도를 낳도록 요셉과 마리아를 함께 결혼시키셨습니다. 결혼은 비밀입니다. 두 사람을 한데 합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특히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한데 합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따르면 요셉은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의 자손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이며 왕족의 후손인 스룹바벨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된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또한 성전의 재건축을 인도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자손이었습니다. 만일 포로된 자들의 귀환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어디에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역시 포로된 데에서 돌아온 자들의 후손인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과 마리아의 조상들이 바벨론에 남아있었고 마리아와 요셉이 모두 거기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조상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같은 도시인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각기 멀리 떨어져 살았다면 그들은 결혼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단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같은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함께 결혼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계보들을 살펴볼 때 요셉은 왕의 계열, 즉 솔로몬의 계열의 자손이었으며 마리아는 일반인의 계열, 즉 나단의 계열의 후손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했지만 예수는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분은 요셉에게서 나신 것 같지만 실상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본 대로 예레미야에 기록된 저주는 여고냐의 어떤 후손도 다윗의 위를 계승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실제로 요셉에게서 태어나셨다면 그분은 다윗의 위에 관하여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왕의 계열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왕의 자손이었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과의 결혼으로 인해 예수는 외관상 이 왕의 계열에 연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 역시 다윗의 자손인 젊은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는 그녀에게서 나셨으며 다윗의 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실지의 다윗의 씨이셨습니다. 이러한 주권적인 안배에 의해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자 또한 왕의 보좌를 물려받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두 계보, 즉 우리에게 그분의 평민의 신분을 말해주는 누가복음의 계보와 그분의 왕의 신분을 말해주는 마태복음의 계보를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평민의 신분은 마리아에게서 나왔으며 그분의 왕의 신분은 요셉에게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런 종류의 주권 아래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와 같은 주권적인 안배를 누릴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출생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나는 젊은 청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위임을 받아들이기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녀였더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 나에게 이것 외에 다른 것을 하라시면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이를 잉태하라니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읽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가령 우리 가운데 어떤 젊은 자매가 오늘 밤 그러한 위임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그녀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브리엘, 당신은 내가 이미 어떤 사람과 약혼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어찌 내가 아이를 잉태한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러한 위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만일 어떤 천사가 당신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들은 후에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대가는 지극히 높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 마리아는 매우 높은 대가, 곧 그녀의 온 존재를 지불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낳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값싼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으려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즉시로 반응했으며 은밀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확신하건대 당신은 그리스도를 낳으라는 위임을 받아들일 때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당신을 이해하겠지만 어떤 사람도 당신을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가브리엘 천사와 같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오해할 것입니다. 사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최고로 오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큰 안목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출생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마리아의 순종이 예수를 잉태함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예수의 잉태는 직접적으로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마리아의 순종은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든지 간에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순종의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순종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순종은 의미가 별로 없으며 단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무언가를 성취하실 기회를 제공할 뿐입니다. 요셉의 순종과 동역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지만 요셉의 순종과 동역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파혼할 것을 주장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는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출생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거칠거나 빠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의 깊고 사려가 깊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기회를 잡아 젊은 청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너무 빨리 결정하거나 너무 빨리 행동하지 마십시오. 조금 천천히 하고 주님께 들어오실 기회를 드리십시오. 적어도 하룻밤을 더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 밤에 천사가 와서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 동안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가령 당신이 약혼한 어떤 젊은 여자가 애를 잉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녀를 맞아들이겠습니까? 그러한 여자를 맞아들이는 것은 분명히 부끄러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마리아만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요셉 또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낳는 것은 그로하여금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했는데 이는 그것이 그로 수치를 당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요점들은 다소 작은 요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요한 요점들에 왔습니다. 예언들을 성취함. 그리스도의 출생은 구약에 있는 예언들의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구약에 있는 첫 번째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예언들이 없지만 사람이 타락한 후, 즉 뱀이 여자를 통하여 사람 안으로 자신을 집어넣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뱀아, 너는 여자를 통하여 들어왔다. 이제 나는 이 여자의 씨를 통하여 너를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여자의 씨에 관한 약속은 성경 안에서 첫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1장 22절과 23절에서 이 약속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함으로 성취됩니다. 이 아이는 여자의 씨로서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서 나셨고 또한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그리스도에 관한 또 하나의 예언이 있는 이사야 7장 14절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는 구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라는 용어는 좋지만 육신이라는 용어는 좋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당신이 육신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기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적극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좋은 용어가 아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육신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은 최소한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의미로서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은 살과 뼈를 가지고 있으며 피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둘째로 육신은 우리의 타락한 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육신을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 사탄의 독이 사람의 몸 안으로 주입되었으며 그 몸은 타락하여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18절은 이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몸, 즉 죄의 몸을 가리키며 육신이라고 불리웁니다. 모든 인간의 정욕은 이 육신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우리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을 합니다. 셋째로, 육신은 신약에서 특별히 타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육체는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대로 육신은 타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위대한 비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고 그 육신은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돕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로마서 8장 3절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죄의 육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의 육신의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입니다.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뱀은 독이 있는 실제의 뱀이 아니라 실제의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든 것 같이 그분 자신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은 하나의 뱀의 형태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녹뱀의 경우처럼 그분 안에는 독이 없었는데 이는 그분이 타락한 사람에게서 태어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처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요점, 즉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과 그분이 처녀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근본은 성령이요, 그분의 요소는 신성이었습니다. 처녀 마리아라는 수단을 통하여 혈과 육, 곧 인성을 입으셨으며 육신의 모양, 곧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타락된 육체의 죄의 본성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가지셨지만 그것은 죄의 육신의 모양이었습니다. 외양에 있어서 그분은 타락한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지셨으나 실제로 그분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의 출생도 원칙에 있어서 정확히 동일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실제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주 예수는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하나님에 의해 하나의 뱀의 모양으로 간주되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타락한 이래 뱀이 사람 안에 있어 왔고 모든 사람을 하나의 뱀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23장 33절에 따르면 침례 요한과 주 예수는 둘 다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 즉 모든 타락한 사람들이 뱀의 자손임을 가리키는 뱀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작은 뱀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당신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의 뱀이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은 단지 하나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의 뱀의 모양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뱀 같은 우리 모든 사람들 때문에 그분은 뱀의 모양을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예수께서 뱀의 모양, 즉 죄의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다는 것을 들었지만 뱀의 모양을 취하셨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타락한 육신이며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기 위해 이 육신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이 인성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은 단순히 구원자를 산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타락한 본성의 어떤 부분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타락한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으며 이를 통하여 그분은 자신을 인성과 연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이들이 예수를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다름 아닌 인성의 모양을 취하셨으나 죄의 본성이 없는 타락한 인성과 연합된 하나님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출생이었습니다. 예수가 되신 여호와. 이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나신 이 놀라운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무언가가 더해진 분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 구원자 또는 여호와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분이 바로 여호와를 사람에게 가져다 주신 바로 그 구원입니다. 그분 자신이 구원입니다. 여호와 자신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그것이 단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예수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여호와 우리의 구원이요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그 의미는 깊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부를 때 온 우주는 당신이 당신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곧 당신의 구원이신 여호와를 부르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들은 여호와를 갖고 있었지만 구원이나 구원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여호와 구원자, 곧 여호와 우리의 구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그처럼 놀라운 느낌을 갖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예수를 싫어한다고 말할 때조차도 당신 안에는 어떤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아브라함 링컨을 싫어한다 라고 말한다면 아무 느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나는 예수를 싫어한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 예수는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예수를 싫어한다고 말했다가 후에 예수께 사로잡혔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접촉한다면 그분에 의하여 만진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부른 한 무언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는 놀라운 이름인데 이는 예수가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을 발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곧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을 위한 용어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까지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련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무언가가 더해진 것으로서 여호와 우리의 구원, 곧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에 상응하는 히브리어이며 예수는 여호수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안식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참 여호수아로서 예수는 우리를 안식안으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은 우리에게 예수가 안식이요 그분이 우리를 안식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11절은 또한 우리의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에 대하여 말합니다. 구약의 원전에 있는 여호수아는 히브리서의 헬라어 원전에서 예수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언급된 예수는 우리의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를 여호수아에서 분리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예수는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는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는 우리를 안식안으로, 좋은 땅의 안식안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참 여호수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안식, 즉 좋은 땅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여호수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안식안으로 곧 그분 자신에 대한 누림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찬송가의 한 구절은 예수의 이름을 하루에 1,000번 부르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더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는 또한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될 것이며 안식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 1장 23절에서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이름, 곧 임마누엘을 갖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이름이었고, 임마누엘은 사람에 의하여 불리워진 이름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의미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이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단지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우리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임마누엘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복음서의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이 시대가 완성되는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는 오늘 여기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오시긴 했어도 결코 가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3일 동안 무덤에 매장되셨었지만 부활하셨으며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부르지만 하나님을 갖습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름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아닌가를 궁금해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우리는 여호와를 가지며 구원자를 가지며 구원을 가지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갖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갖습니다. 왕이 되시기 위해 육신 안에서 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 예수는 다윗의 위를 계승하기 위한 왕이 되기 위해 육신 안에서 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국에 관한 책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부를 때 당신은 여호와와 구원자와 구원과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왕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우리는 즉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을 갖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나 사진을 벽에다 걸어놓은 채 예수를 부른다면 그분은 당신의 왕이 되실 것이며 저것을 치워버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는 당신 안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당신의 마음에 다윗의 위를 세우려 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를 부르면 부를수록 다스리는 능력이 더욱더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해볼 것을 요청합니다. 10분 동안 예수의 이름을 부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왕께서 당신을 다스리실 것이며 당신을 귀찮게 하실 것입니다. 첫날 밤에 그분은 다른 이들을 향한 당신의 태도가 특히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를 향한 태도가 결코 좋은 적이 없었음을 말씀하실 것이며 당신은 굴복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께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왕이십니다. 왕이 태어나셨으며 오늘날 여기 계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아무도 당신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이 왕 중의 왕은 당신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곧 당신의 부모도, 당신의 남편도, 당신의 아내도, 당신의 자녀도 왕 중의 왕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입니다. 단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여호와와 구원자와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의 왕권을 누릴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는 당신 안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분은 당신 안에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발견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리스도는 왕이신 구주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위에서 천국을 세우는 구주이신 왕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이 왕의 기원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왕의 임재를 제공합니다. 이 왕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천국을 세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